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갈 때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심령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어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달려드는 폭풍 같은 세상의 문제들 앞에 두려움과 염려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다를 가르고 무리를 걷게 하신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공동체와 순마다 놀라운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저희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한홍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과 열방과 미래에 전하는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이 왕성해지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사도행전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며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를 섬기는 앵강랑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영이 생기를 얻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앵강남 공동체 주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 새벽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교회가 세워질 때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멈출 때까지 성장하는 것을 막으면서 깨질 때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교회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러 갈 때 수많은 수비수들이 그를 막고 골을 못 넣도록 하는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협박과 회유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포기하도록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들은 이를 마땅히 여기면서 더욱 복음으로 무장이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사탄의 공격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부적인 공격이 먹혀들지 않자 어제 본문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일의 분열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죠. 사실 외부적인 공격이 더 치명적이고 강해 보였지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내부적인 갈등이 어쩌면 더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밥 먹는 문제가, 구제하는 문제가 이 정도 불평 불만은 교회에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불평은 교회 다 있지라고 이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이제 사명의 그 첫 걸음을 걸어가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천리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신발 속 작은 모래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치했다가 걸어갈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쉬지 않고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에서 보아 알듯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다시 모두가 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깨기 위한 사탄의 공격은 오히려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 좋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교회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한 번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나온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왜일까요? 바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톱니바퀴가 제대로 끼워진 엔진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사역했을 때 차원이 다른 속도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됩니다. 사랑 실천도 해야 됩니다. 많은 사역도 해야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마르지 않은 말씀의 샘이 늘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갈등의 소리가 있었지만 사도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폭포수처럼 내리자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자 그 모든 소리에 그 모든 불평의 모든 소리들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찰랑찰랑 거리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도록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인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예배보다 사역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순서가 많아도 설교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제가 문제화되지 않는 것은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 명령력을 높이니 어떤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버리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건의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 없었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을 보면 다른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의 부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사도행전 본문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49절에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으로 두루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과 동시에 말씀이 충만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가는 학교 모든 곳곳마다 말씀이 두루 퍼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 말씀이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있는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충만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먼저 회복했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이 풍성해지자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는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숫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군중이 아니라 제자 수가 많아졌다. 더욱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급속도로 성장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그 제자리를 찾아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됐자 수적 성장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수적 성장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질적으로 내실이 단단한 영적 군사를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되고 정말 좋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면 이 양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균형이 잡힌 교회이죠. 교회를 성장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파도를 제대로 타면 그 파도는 부흥의 파도가 되고 그 부흥의 파도가 그 다음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그 과정 속에는 정말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낸 어떠한 작품처럼 한 명의 제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교회가 온 교회가 붙어서 정성스럽게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한 인풋이 있어야 되고 사역을 통한 아웃풋이 함께 있어야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건강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임직자를 세우는 LTS 스쿨을 보면 이 담임 목사님께서 학교장으로 서시고 부모 목사님들이 또 조장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1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교육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죠. 많은 과제를 해야 되고 아울리치도 가야 되고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어야지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은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든든하게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외 순장훈련과 LTS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쓰고 제자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임직자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양육하면 자연스럽게 이 능력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도축제 때 보니까 직장 동료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이들이 왜 오셨는가 봤더니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너무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교회는 정말 가보고 싶다 하셔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란 스승의 모습을 따라하는 자들입니다. 닮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생각, 가치가 그 모든 것을 전수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내부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있고 정성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이 말씀의 능력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우리와 적대시했던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의 이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영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숫자가 많아질수록 부흥할수록 예 삶으로 예수님을 내가 보여줄수록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야. 아니 이곳은 안 돼. 이곳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핍박했던 교회를 정말 제사장의 무리들이 적대시했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성전 제도에 있어서 핵심이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율법과 전통에 깊이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메었던 것들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복종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아래에서 듣다, 그 안에서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내가 가진 전통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아래에서 순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가면 네 삶을 묶고 있었던 모든 전통들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복종한다라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 제사장들이 복음을 들었어.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시대에서 가장 엘리트인 기득권 층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가요? 난국 불나가 같은 대상자가 있어서 아니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라고 미리 생각하고 제쳐놓으신 뒤로 저 멀리 보내신 성도님들, 어떤 성도들의 영혼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공법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외부 사역팀이 각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그리고 각 가정을 들어갔습니다. 이 문을 노크하고 세게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떨려요. 이 몽골 분들은 한국 분들처럼 꽃미남들은 아니십니다. 굉장히 등치도 크시고 한눈에 보기에는 웃고 계시지만 화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처음 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선입견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막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직장에서 허다한 무리가 복음의 능력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학교의 그 허무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 그 모든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청년의 그 모든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말씀으로 그것을 뚫어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대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믿고 나간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내가 쳐놓은 모든 선입견으로 쳐놓은 모든 장벽들이 복음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가 이 사람은 안 돼, 이곳은 안 돼라는 곳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